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민족의 비극 6.25가 있은 지 63주년을 맞이했던 날이었습니다. 이곳에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터인데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족 간에 서로 탱크와 칼 또 총을 총뿌리를 겨누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에게 아픔과 상흔들을 남기는 것은 결코 유쾌한 기억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념적인 대립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화가 있었던 것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혹여나 기억하고 또한 떠올리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59%의 중학생들이 그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서 민족의 혼을 운운하며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정작 6.25가 있은 그날 그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북침인지 남침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남침이라는 단어로서 변형시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어저께 상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 국토가 90% 이상이 잿더미가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 세계 경제 15위의 대국에 올랐습니다. 한류는 전 세계 곳곳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류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도 성장은 우리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나 3세대들에게 큰 영향력들을 미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강한 우리나라, 경제력이 좋은 우리나라, 왜 박 대통령은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민족의 운까지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또 그것들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서울에서 1시간가량 차를 달리면 여전히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의 긴장감 속에 있는 휴전선 철책이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강의 이권 속에서 힘의 대결이 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그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실을 끊임없이 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전쟁이 없은 양, 또 전쟁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이 쌓아 올린다 한들 이 한반도가 다시 불바다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망각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단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다면 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조금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소아시아 속령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의 도시였습니다. 남자의 인구만 4만 명이었고 총 인구는 22만 5천 명에 달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도와 또 그 존경심들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로마군이 그곳에 주둔하지 않고 로마의 총독만이 가끔씩 한번 들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치의 부족함 없었던 에베소는 그 풍요로움과 또 부강함들을 앞세워서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좋았을 법했는데 그들은 그 도시의 중심부에 아데미 신전을 세워놓고 여전히 자신들로 채울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들을 우상 숭배로 채워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한 이후 그들 그 바울을 쫓아낼 때도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 얼마나 큰 열정이 필요했겠습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력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웠고 또 두라노 서원을 세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후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와 나중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던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바울은 이 에베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이 시기가 약 AD 62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완전성과 또한 이를 통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에는 교회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과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에베소서를 요약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건설해가는 사회, 그곳의 윤리와 그곳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 그 그리스도의 능력, 또한 그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의 살아가는 방향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에베소서 5장, 6장은 남편과 아내, 또 종과 상전, 부모와 자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 중에 말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전해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인생에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들은 가장 귀한 얘기, 가장 꼭 필요한 얘기들을 던져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지만 바울은 단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않고 끝으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숨어있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말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 이야기들 들으면 굉장히 원시적이거나 무속적인 느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나 거북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참 원시적인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성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님 목사는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 휴거일 때문에 저희 반에 다니고 있던 친구들 3명도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랐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도 버리고 삶, 가족까지 버린 채 그 휴거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저도 그 10월 28일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10월 28일 날 보았던 뉴스를 잊지 못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곳 가운데 방송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나아가서 찍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한켠에서는 기도를 하고 한켠에서는 찬송을 하고 한켠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시간들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점차 다급해진 사람들은 더 크게 찬양하고 더 맹렬하게 그 휴거의 일이 있기를 간곡히 바래왔습니다. 그러다가 방송 카메라가 한 곳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어디를 비치는고 하니 웬 신발 한 켤레가 덩그러니 그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방송 카메라가 빨리 그곳을 찍은 다음 하늘로 금방 카메라 앵글을 올렸습니다. 그곳에 신발을 벗어놓고 휴거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보고 있던 저도 심장이 쪼그라붙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휴거가 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 카메라가 줌인을 한들 하늘에는 어떠한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맹랑한 해프닝으로 그 일은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성교회를 이끌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휴거의 날짜를 몇 번 연기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교회 내에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맥락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성도들은 뜨겁게 포효하며 기도하고 목이 쉬어라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 땅 가운데 올 것처럼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교회 문턱을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각종 절들을 밟으며 땅밟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북하게 하면서도까지도 영적인 전쟁을 즐기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교회 내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성경 이해 때문에 미성숙하고 설익은 신앙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거북하게 다가올진 모르겠지만 그 일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이기보단 이 내용과 저 내용들을 재단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만 그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였듯이 이 모든 전쟁은 화려한 세상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세상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는 자신을 연마하고 가다듬습니다. 또한 적을 분석하고 적의 약점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나아가서 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씨름, 판례는 단순하게 레슬링 스포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가사의 기록 가운데 있는 그 일을, 전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하게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라 생과 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결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정정당당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과 사가 달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룰은 아닙니다. 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룰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분석합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은 단 한 번도 휴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들을 망각한 채 그렇게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본문은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이 모든 전쟁들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목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는 연거퍼 전신갑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신갑주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뜻하는 헬라어 파나플리아는 모든 전체를 의미하는 파스와 또 갑옷을 이야기하는 호플론의 합성어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아갈 때 입고 착용하고 지녀야 하는 모든 것들 풀세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중무장 상태의 군인의 그 병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병사의 갑옷과 병기, 공격 무기 모두를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살 때도 차의 옵션들을 정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옷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그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한 풀세트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는 믿음은 좀 필요 없고 구원의 투구만 크면 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고 복음에 예비한 신은 필요 없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섯 가지들이 확실하게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군사 용어들, 용품들 앞에는 그에 상응하는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말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발현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방어구와 무기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띄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물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갖추어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온전히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용하고 있는 이 중무장 상태에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능수능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게 훈련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저 그렇게 소극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서 진리로 띠를 띠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권리인 것입니다. 또한 전신갑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옵션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기도하면은 참 한켠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왠지 미신적인 느낌도 들고 무속적인 느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열정과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변형된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또한 방어구이며 성도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본문에서 연거푸 등장하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기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떠한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의 복음의 사역에 더 큰 영향력들을 미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머무를 수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자기 본의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최근 100주년 기념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때 큰 풍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그것은 이재철 담임 목사님께서 전립선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그러한 건강의 이상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쓰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그 목사님의 수술과 회복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애를 쓰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던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과 매우 달라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단을 비운 이후 정한조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을 지키시며 2주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건대 우리들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철 목사님의 내일을 주시고 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길러주시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들에 핀 백합화도 키우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이재철 목사님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수술은 잘 될까? 회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까? 예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와 같은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 주일 설교 가운데 드려졌던 기도는 결코 하나님에게 이재철 목사님의 건강이나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원을 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우리의 눈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초점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를 부탁했던 바울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성도들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당사자로 머물렀던 이재철 목사님은 5월 8일 그 수요 설교 가운데 이 단상에서 설교를 마치신 이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 말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벗을 주셔서 자신의 또 새로운 일들을 엮어가실 것들을 담담히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참 많이 뵀지만 그때만큼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빛나고 아름답게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계획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투영해내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진전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선 그런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우리의 상황들을 망각하지 않은 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단순하게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영적인 정쟁만을 준비하라고 격양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쓰는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신앙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새 힘을 얻어 또 나아가서 새로운 영적인 전쟁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강렬한 또한 영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 비롯된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장 귀한 통로이며 또한 동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가운데 결코 나아갈 수 없고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변함없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압다르시스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썩어지지 않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불변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부패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영원토록 썩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합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가족들 가운데도 서로의 이권이나 서로의 욕망 때문에 가족을 이용하고 가족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랑은 허물어지고 변질되었습니다. 왜 에베소서의 말미에 바울은 변함없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 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달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경고를 들었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리 또 좋은 목회자가 목회하였기 때문에 참 많은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사랑들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거하는 부부들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온 열심을 다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당연히 부질없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성경을 강론했던 곳입니다. 그의 열정이 남아있는 이곳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그들의 마음이 식어진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몇몇 부분들을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씀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달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지금까지도 그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채워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올곧게 단 한 번도 변질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저는 청년 교역자입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참 많이 절규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참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 가운데 앞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과합니다.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교역자들을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촉구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어서 아니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지 못한 것 너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우리가 냉소적으로 그렇게 비판적으로 그들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오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올곧게 그렇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치과 의사분이신데 소위 말하는 페이를 받고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원장이 있고 그 밑에서 페이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상담을 요청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자신의 양심이 꺼리껴서 그 병원을 박차고 나오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원장이 더 많은 부를 채우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요구하고 또 의뢰이 진료해야 할 것들은 진료의 시간들과 재질들을 떨어뜨려서 참 환우들에게 할 행동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진료를 또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 병원을 개원했으면 하는 마음들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분이 개원할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제 귀와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을 개원한다면 환자들이 많아지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환자가 많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원을 망하겠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의아함을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저에게 그분의 이야기는 참 놀라운 신앙인으로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치는 않습니다. 또한 아픈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몰려온다면 나와 동역하고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 환우들을 빼앗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또한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의사는 진짜구나. 그리고 그분이 개원하는 날 저는 그분 그 개원하는 병원에 가서 개원 설교를 하며 이 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서문을 몇 개 발췌해서 읽어주었습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를 위해 바칠 것을 엄중히 서약하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우수를 베풀겠노라. 처음 했던 그 의사의 선서들을 잊지 않고 처음 이 병원을 개원할 때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병원을 운영해 나간다면 단순하게 이름을 높이는 명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아니한 것을 들은 이 교역자의 마음도 뜨거운데 하물며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위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려 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63년 전에 일어났던 6.25도 우리는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음은 참 많이 퇴색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양해졌고 우리의 문명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는 취사선택해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려서 듣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에 마음이 뛰지 않고 그 가르침들을 온전히 들을 수 없기에 이 복음의 유효기간은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부족해서 2013년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적들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며 그렇게 공포스럽고 사나운 모습으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우리에게 그렇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버립니다. 전쟁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 해제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 가운데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지켜낼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알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매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눈을 반짝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지켜볼 때 세상이 다 썩어도, 세상이 다 부패하고 변해도 저희들이 있기에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고스란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시대가 바뀌고 불리해져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협박하고 틀렸다고 얘기해도 그저 그렇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직하고 주님의 순수한 사람들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늘 의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선별하여 지켜온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63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이 땅은 여전히 휴전선을 두고 대치 중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보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으로도 번영과 평안에 놓여있는 저희에게 여전히 이 땅의 삶이 영적인 전쟁 중임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제 그 뜻을 이 땅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원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변함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